평안하십니까? 사회자 형제님께서 메뚜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예, 금방 또 계절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세워지는 집, 무너지는 집,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이 이제 아말렉에 대한 다윗의 승리, 그리고 블레셋에 의한 사울의 죽음, 이것으로 사무엘상이 막이 내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패배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이런 흐름은 소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요. 개인 다윗 그리고 개인 사울 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사실 더 본질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즉 다윗 왕국을 건국하시고 또 다윗에 의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더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왕도 아니었습니다만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모델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으로서의 다윗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립하시게 될 그 나라 즉 천년 왕국과 그 통치에 대한 모형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잘 연구해 보는 것은 중요하겠죠. 사사시대를 지나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사무엘에게 했을 때 이제 집단 민원이 들어간 거죠.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실은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왕인 나 여호와를 버리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서 세운 왕이 아니고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세워진 왕이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그 왕으로 세워준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쭉 보아왔습니다. 즉 사람들의 요구나 사람들의 선택이 맞이하게 되는 그 실패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실패 끝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왕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 왕을 세워 가시는 이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의 실패와 또 성공적인 모델로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왕, 그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아주 모델이 되는 모습이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는 진정한 왕이 따로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 나라에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사실은 제한적인 왕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만큼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방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유다의 왕들이 그런 점에서 깊이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통치권, 자기가 왕으로서 세워졌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그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주어졌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뭐 힌트를 얻는다고 할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을 다스리죠.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 그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양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누가 주셨고 어떻게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배운 그러한 분들이 정말 참 목자로서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없이 섬긴다고 했을 때는 아주 큰 실수를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점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의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데 분명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계속 증명했습니다.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계속 증명했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시도록 순종하는 그런 마음 대신에 자기의 야심과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일을 계속 맡기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는 폐위되고 말았죠. 이러한 사건의 전개는 마치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고 있는 엘리 제사장직이 폐지되는 그 그림과 비슷합니다. 엘리 제사장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폐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무엘을 통해서 성전에 섬기는 그 일을 대신하게 하셨죠. 이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이것이 이제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다윗을 그 날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이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바는 사울에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진실하게 하지 못했고 자기가 애매하게 고난을 주고 있던 다윗에 대해서도 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진실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의 이제 후반부와 사무엘하의 이제 초반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아주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사울의 가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가문, 즉 다윗의 집을 놀랍게 세워가시는 모습이 사무엘하 5장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언약궤가 다윗의 통치의 중심이 되는 다윗성, 즉 예루살렘에 위치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 다윗성에 모셔드렸는데 그것은 자기의 통치, 왕으로서의 통치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습니다.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에 대한 변함없는 언약을 세우신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열어서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장 전체는 다윗의 왕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진행을 기록하고 있는 그 과정의 일부 내용들입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지역이었던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나그네의 생활을 마치고 유대 지역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거기로 올라가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곳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이 노년에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분배를 요구해서 그리고 거기에 강력하게 거주하고 있던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거주하게 된 그러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곳,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갈렙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거기로 올라가 거주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기름을 부어서 공식적인 왕으로 삼게 됩니다. 즉 왕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훨씬 전에 사무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 수많은 고난의 기간, 삶의 연단의 과정 이런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유다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떤 선행을 했는지 그 잘한 것에 그 선행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아울러서 이제 자신은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이스라엘 땅의 오른쪽에서 아주 위쪽 중상부 쪽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그 다윗보다는 사울에게 아주 친숙한 곳이고 사울 그 왕권의 일부로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지역 중에 일부죠. 길라자베스. 그래서 길라자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를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길라자베스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새롭게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고 제안을 넌지시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2장 8절부터 11절 이어서 보시게 되면 길라자베스 지역은 다윗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지역이 아니고 사울이 죽었고 이제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전 지역이 다윗의 왕권을 받아들이겠지라고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돌발적인 변수가 여기 생겼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별개 통치를 하는 또 다른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일이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이미 다윗이 유다 지역에서 유다 지파의 호응을 얻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이 동쪽, 요단 동쪽과 그 다음에 유다의 그 북쪽 지역은 전체가 다 사실 사울의 영향력을 받아왔었고 여전히 그 사울을 더 좋아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 거기를 이제 수도로 삼으면서 그 왕국을 세우는데 왕국이 세워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왕국이 세워집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처럼 여기 등장을 합니다. 아브넬.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비슷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넬, 아비세, 아사헬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넬은 사울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총사령관. 그래서 사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제 뭐 할까 설득했다고 할까요? 해서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세워진 수도를 아까 마하나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의 동쪽에 좀 그 위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에서 아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직접 군사적 충돌이 바로 일어나기에는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아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를 왕으로 앉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왕국을 다 다윗에게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묘책이 있으니 당신은 왕이 되시고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당신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12개 지파 중에 11개 지파가 사실 사울 쪽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이제 먹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설득했을 때 아마 설득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 좋은 생각이요. 좋은 생각이요. 아마 순진한 왕자였던 이스보셋은 그렇게 설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쪽에 있었던 용감한 장수 중에 한 사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요압은 늘 잔꾀를 쓰고 또 다윗의 권위를 이용해서 호가호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호가호위.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자기 호랑이가 아니면서 호랑이인 척하는 거죠. 예. 그렇게 요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아브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 군대사령관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가 실권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에는 금호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호동 뒤쪽에는 산이 있는데요. 천보산이라는 산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보배와 같은 산. 천보산인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산을 쭉 올라갔다가 어느 묘지를 봤습니다. 인성군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어느 왕자였던 사람의 묘입니다. 그 묘지석이라고 할까요? 그 묘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성군은 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 태어난, 즉 선조의 아들이죠. 5살 때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무비보셋도 5살 때 피난 가다가 떨어졌는데요. 5살 때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평안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임진왜란 후에 광해군 통치에 협력을 하게 됐고 인조임금이 이제 다시 그 뒤에 앉게 됐는데 그것을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통 그 계통을 따라서 그 왕권의 그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죠. 다시 회복한 거죠. 인조반정이라고 하는데 인조반정이 되고 나서 인조 6년이라고 하는 때에 유효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북의 잔당을 규합해서 모반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왕으로 옹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반란을 일으킨 그 주모자가 이제 그 왕자 중 한 명이었던 그 인성군을 이제부터 당신이 왕입니다 하고 딱 앉혀놓은 거죠. 졸지에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란은 진압이 됐고요. 그리고 왕으로 추대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인성군은 진도에 유배됐습니다. 진도가 얼마나 먼지, 뭐 오늘날은 그래도 좀 빨리 갈 수 있으나마는 그 시대의 진도 그러면 막 몇 달을 걸려서 가야 되는 거리였을 것이고 또 배로 가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진도 유배를 당했는데 자살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너는 자살을 해라라고 하는 이제 조정의 그 압력을 받은 것이죠. 그랬는데 이런저런 경위 끝에 인조 이제 15년에 그가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가 왕으로 옹립된 것에 그의 의사는 하나도 개입이 안 돼 있었다. 이게 밝혀진 것이죠. 왕자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들, 독특한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왕자는 안 계시죠? 왕자이기 때문에 그 갖게 될 수 있는 유혹이라든지 왕자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브넬과 이스보셋, 즉 한 사람은 왕자였다가 왕이 됐고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통치는 이제 사실 다윗이 통치하는 지파와 영토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그리고 열한 지파를 그들 쪽에 열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울 가문의 영향력이 외적으로는 그냥 더 크게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즉 그 새로운 왕국이죠, 거기에 그 군사령관 아브넬과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가운데 호수가 있고 양쪽에 군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왜 마주볼까요? 한판 붙기 위해서 이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먼저 도전적인 말을 건넵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니까 요압이 좋다, 이제 질 수 없다 이거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각각 12명씩이었습니다.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왜 이런 일을 벌이나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처음부터 전쟁을 한판 제대로 하든지. 근데 갑자기 12명씩 뽑아가지고 그냥 그 한번 그 칼부림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검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습용 칼로 적당히 이렇게 쳐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칼로 찌르면 정말 사람이 죽는 진검, 진짜 칼로 진짜 칼싸움을 하는, 이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월등하게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양쪽이 지금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큰 병력들이 맞붙어 이제 싸움이 일어났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우월하게 절대적으로 이긴 게임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피해가 컸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휴전하게 됩니다. 이 휴전을 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쟁에서 공헌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계속 추격을 합니다. 아브넬을 잡으면 자기가 1등 공신이잖아요. 북쪽 왕국의 총사령관을 잡는 거니까. 근데 아사헬이 아브넬을 계속 추격하는데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날 쫓아오지 마라. 네가 나를 쫓아오면 네가 위험해질 수 있어. 만류를 하는데 자기가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넬이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창을 뒤로 해가지고 아사헬의 몸에 그 창으로 박으니까 이제 배를 뚫고 나갔겠죠.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전쟁 상황에서 아사헬이 죽게 됐는데, 아사헬의 형이었던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을 여기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전쟁을 하다 죽었습니다만은 어떤 원한이 있어서 죽인 것처럼 그 안 갚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요압이 갖게 돼요. 그래서 언젠간 내가 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 뒤에서 그런 일들이 전개가 되죠. 아주 비열하게 이야기를 하려는 채 하면서 칼로 사람을 찌릅니다. 다윗은 이 사건, 즉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이 행동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열한 행동으로 보죠. 그리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2장 마지막까지의 그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3장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은 아니지만 5장까지 쭉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즉 사울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다윗의 집은 계속 세워가시는 그런 기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3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됨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사무엘 하의 이제 기록이죠. 5장까지.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 위에 앉아있지만 실권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고요. 사울 가문의 권력은 이제 다 썩어버린 기둥과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왕 위에 그 사울의 아들이 앉아있지만 뭐 아무 그 권한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둥을 한번 치기만 하면 그 기둥이 쓰러지면서 사울 가문이라고 하는 사울 왕조라고 하는 이 건물이 폭삭 주저앉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3장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기가 왕처럼 모든 권세를 자기가 다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의 힘이 커지니까 사울의 아내, 즉 한때는 왕비였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를 뺏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8절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당신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내가 나보고 잘못했다고 지금 따지는 거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반성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다윗에게 가서 이제 북쪽 왕국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스보셋 이제 곧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아브넬의 사람됨과 행동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넬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 우리가 뒤에서 봅니다. 요압이 그를 죽이죠. 아주 비열한 사람에 의해서 또 비열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누구였냐 하면 사실은 사울하고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즉 사울 왕의 아버지와 아브넬의 아버지는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과 아브넬이 사촌지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기가 왕으로 세운 사람은 뭐랄까요? 육촌, 뭐 조카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이 아브넬에 대해서 당숙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말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가깝기도 하고 촌수로 보고 또 뭐 이렇게 손 위로 봤을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죠. 그러나 왕, 이스보셋이 왕, 으로 앉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뭐 월권을 하고 건방진 뭐 행동을 하고 자기 멋대로 해도 참 어쩔 수 없는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었지요. 그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데 요압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신 것입니다. 3장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갖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리고 27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도 참 나쁜 사람이었지만 요압도 아주 나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의 이 복수 행위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요압을 징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요압의 힘이 너무 커졌던 겁니다. 3장 39절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즉 요압과 아비세죠,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기로서는 어떻게 직접적인 단호한 조치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요압과 그 동생 아비세의 힘이 커져 있습니다. 군부 세력이죠, 소위 군부 세력. 이 군부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요압과 아비세와 같은 이런 그 군대의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지금까지 받아오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왕이 돼서 보니까 그 힘이 너무 커져 있고 제어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커져 있습니다. 그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죠. 그 요압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죽습니까? 네, 나중에 솔로몬 때에 죽음을 당하죠. 4장 1절 이하는 이제 이스보셋도 자기 군 지휘관들에게 암살 당하게 됩니다.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마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더 아마 북쪽으로 그 도피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거기 4절에 무비보셋 이야기를, 이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분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슬쩍 기록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4절 딱 한 절을 여기 삽입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무비보셋 이야기를 왜 여기에 삽입을 하고 있을까? 뒤에 조금 더 이제 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넣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요. 지금 사울 왕조, 사울 왕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사람도 자기 부하들에게 지금 또 암살당했죠. 그리고 무비보셋 지금 한 사람이 남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 남은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에 이제 쓸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처참한 가문의 몰락입니다. 미국의 단편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우라고 하는 사람이 오쇼가의 몰락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설을 썼습니다. 오쇼가의 몰락. 읽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주 괴기 소설입니다. 으스스한데요. 한 가문이 순식간에 아주 폭삭 무너지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짧게 인용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전통 있는 가문의 후예인 로드릭 어셔의 초대를 받은 나, 즉 이 나레이터죠. 나는 어느 흐린 가을 해질녘에 호반의 낡은 저택을 찾아간다. 오랜만에 만난 로드릭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그의 쌍둥이 누이 동생 메들린은 갑작스런 죽음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어느 폭풍우 몰아치는 밤 가사 상태로 장례가 치러진 메들린이 나타나 책을 읽고 있던 로드릭을 향해 쓰러지자 로드릭도 그만 놀라서 죽고 말죠. 이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나는 겁에 질려서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저 저택을 뒤돌아보니까 낡은 집은 두 동강 나서 시커먼 늪 속으로 침몰해갔다. 단시간 안에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시간 안에 가문과 집이 무너져 내리는 일. 사울의 집이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여기서 성경 한 곳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그 상반절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을 세운다고 하는 말씀은 벽돌을 쌓아 올려서 건물을 만드는 이 건축을 의미한다고 보다는 가문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집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또 사람의 수고가 거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지혜를 다하고 수고를 많이 하지만 전체로 그 가문이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그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이고 또 기도를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또는 비용 수고 이런 것들이 투입되지만 때로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간혹 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세워지는 것, 왕국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지혜를 발휘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분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어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세워가셨습니다. 그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권을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대를 이어서 왕이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다윗이 너무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실수하는 겁니다. 다윗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를 세우시는 분, 자기 집을 세우시는 분, 자기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왕입니다. 그 왕이. 다른 왕들은 그것을 모르고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다른 왕들의 차이죠. 사무엘하 7장은 그런 점에서 매우 우리가 자세하고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7장 8절에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짓는 분은 여호와였습니다. 다윗 자기가 지혜로워서 열심히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18절은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별 볼품 없는 그런 가문의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이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허무셨습니다. 다윗의 집은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하시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죠. 주님, 저의 집을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저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지 알고 있습니다. 제 집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교회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분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패하시기도 하시고 참 모든 권능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저희들이 주 앞에 바라는 것은 주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신 것처럼 참 성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가 주시고 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께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집을 더욱 아름답고 놀랍게 만들어주셔서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